태풍이 지나갔는데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아무쪼록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분이나 가정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스겔처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로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오시는 분은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들, 네, 이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에스겔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에스겔은 제게 참 그 에스겔 선은 제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또 심오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를 읽다가 또 에스겔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여러 차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에스겔서를 굳이 선택을 했을까? 이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어쨌든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문제는 에스겔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하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는 제가 외면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 그러니까 눈물로 범벅진 하나님의 통곡의 얼굴, 나를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라고 제가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33장 30절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그러니까 골목이죠.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일상적인 장면이죠. 엄마들이라면 당연히 뭐 자식 얘기, 또 뭐 남편 얘기를 하겠죠. 아, 우리 남편이 막 이러면 남편 얘기를 하겠죠. 아마 선교를 같이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만났을 때 당연히 선교 얘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겁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뭐 오늘 뭐 먹을래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나누겠죠. 목사님들이라면 뭐 당연히 성경 얘기, 그리고 뭐 선교의 동향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시덥지 않은 얘기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 그런 관심사를 편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일상에서의 대화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 지금 일상에서의 대화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화제의 인물 에스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 얘기를 하고, 에스겔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의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는 그발강가라는 곳에 끌려와서 여기서 수로 공사의 강제 노동으로 동원되어서 육체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포로기 때 문화가 하나 생겼어요. 회당 문화라고요. 회당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 회당에 와서 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겁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처럼 광클릭해야 겨우 하잖아요. 네. 아이유 씨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처럼 에스겔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이 30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6년 정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6년 정도 되었던 해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7절인데요. 그러나,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 참 고집이 쇠심줄 같아서 너의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6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대놓고 무시를 받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무시받을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다가 뭐 집 앞이었는지 길거리였는지 길거리에다가 그 소똥에 불을 피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분의 불을 피워라 하셨어요. 에스겔이 굉장히 난처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제사장으로 준비되던 사람인데 인분이라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쇠똥까지는 허락하겠다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쇠똥에다가 불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어요. 구워 먹어요.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길까요? 아니면 희한하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의 사역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고 또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쇠똥남이었던 에스겔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성경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에스겔 자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회당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현상을 조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현상을 조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 거죠? 영적인 판타지나 영적인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말씀에 대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런 거예요. 하, 정말 오늘 말씀 참 좋다. 에스겔이야말로 진짜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되 행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좋았지만 행하지는 않았어요. 왜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이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마치 훌륭한 가수가 고운 음색으로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듣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 예능을 좋아합니다. 뭐 비긴 어게인, 싱어게인, 어게인이 들어가서 뭐 너가 인생을 다시 어게인하고 싶은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그 태연 씨가 독일에서, 독일의 한 장소에서 그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이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막 몇 번을 봤는지 셀 수도 없이 봤어요. 거기다가 이무진 씨의 누구 없어, 그다음에 이승윤 씨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진짜 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들으면 좋으니까. 보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보고 옆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전달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성경은 조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았다. 31절과 32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때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지금은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도 이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 버블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판타지 이렇게 부르고 싶기도 합니다. 영적 버블 현상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그렇게 달게 듣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언젠가 변하겠지, 언젠가 변할 수 있겠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좀 잘한다, 애쓴다, 이렇게 칭찬도 좀 섞어주시면 좋지 않느냐, 에스겔서는 왜 이렇게 무섭냐,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텍스트가 놓여진 컨텍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주어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결국에는 핵심이에요. 이 에스겔서라는 성경의 핵심, 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오해하지 않으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절절할까요? 이걸 위로받고 싶은데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가슴 앓이를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위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또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달래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돌아올 생각을,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애간장이 녹는, 속앓이를 하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또 하겠어요? 혼자 끙끙 속앓이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얼굴, 그 통곡하는 소리가 에스겔서에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D.A. 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용서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가 독일에서 어학연수 할 때의 일입니다. 꽤 오래전 과거의 일이에요. 그 같은 클래스 안에 서부 아프리카 출신의 프랑스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박사를 위해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는 교양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이제 식사를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친해지고 나니까 누군지 점점 알아가죠. 그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런던에서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있다는 얘기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한 주에 한두 번씩 어디로 갔다 오는 걸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거기가 홍등가였어요. 매주 하루에 한 주에 매주 한두 번씩은 꼭 홍등가로 가서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D.A. 카슨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충분히 친해져서, 이거는 이 얘기를,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친해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물어봤어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런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죽였겠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잣대 아니냐? 그러자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태어났던 아프리카에서는 남자는 여러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래서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미션스쿨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너 미션스쿨 출신 다니지 않았냐? 하나님은 이중잣대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너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일인걸. 디에이 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 사실 이 생각은, 이 전제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편적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과 맹신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좀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크림을 바르는 것과 같아요. 갓 구워진 카스테라에 생크림을 바르면 얼마나 부드럽고 달달하고 맛있겠어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크림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진 카스테라에 바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서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런 눈 속임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더 시간이 오래된 카스테라에도 생크림을 바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곰팡이가 든 카스테라에도 생크림을 바르고 나타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들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거기서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매월 1일에 드리는 제사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러하니 성회와 거룩한 집회와 어울러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제발 헛된 재물, 생크림만 처발라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행한 채로 생크림 발라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하소연하셨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가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회개의 눈물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 또 그 전에 사울왕 이야기, 이것을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반복입니다.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바벨론이 바벨론 안에 있는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겪었어요. 이들이 겪은 전쟁의 아픔, 패망의 그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히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심적 고통, 잠을 편안하게 잤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아, 물론 그발강가에서 육체 노동에 시달렸으니까 잠을 잘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매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포로 공동체에게 단 하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에 다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책에 따라 누구는 2차다, 누구는 3차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것을 1차 포로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냥 소수 몇 명만 볼모로 잡혀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은 열왕기하나 역대기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1차 포로다라고 인정하면 이게 1차고 에스겔은 2차가 됩니다. 성전이 멸망하는 건 3차죠.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에 도착하고 12년째 해에, 11년이 지난 이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해요. 포로민들이 그렇게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기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 공동체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늦지 않은 시간에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여기서 꺼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12년째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무너졌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생존자죠,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충격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유진 피터스는 사람들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하지만 그 중에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은 뭐죠? 눈 감아버리는 거죠. 아닐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이게 부정이죠.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어떤 거짓말 아니면 어떤 뭐 판타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관심을 거기다 두는 거죠. 내가 이것에서 눈을 피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절망은 뭐죠? 세상이 멸망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멸망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그건 뭡니까? 당시 우리 속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에스겔의 말이 맞았어요. 에스겔의 말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한 번에 급속히 에스겔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3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온갖 허물 때문에 이 허물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서 지금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어찌 능히 살리오. 절망하고 체념해버립니다. 에스겔 33장은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이후에 34장부터는 메시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경고였지만 이제 34장부터는 에스겔이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으로 모여와 에스겔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곰팡이를 도려내는 거였어요? 카스테라에서 곰팡이를 도려내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곰팡이 핀 카스테라에 그냥 생크림을 덧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나이가 이제 50세가 되었어요. 50세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치면 이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성읍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주께서 여기에 계실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고되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께서 여기에 계실까? 왜냐하면 철저히 약육강식으로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지배되고 통치되기 때문이겠죠. 내가 태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께서 여기에 계실까? 자, 그런데 에스겔의 주제는 여기서 좀 더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안정감 안에서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질문할까요? 주께서 여기에 계실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샴마를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은 예레미야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쓴 편지가 이어집니다. 거기서 잠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착해라. 왜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하늘에 열리는 그 보좌 환상, 그 보좌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얘기합니다. 현실이 너무 고되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죽도록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내가 여기 이 꼴 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 이직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가 처음 가고 싶어 했던 직장이 있었어요. 그 직장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직하고 싶은 직장이 지금 다니는 직장과 같은 빌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긴다고 나를 향해 뭐라고 하진 않을 거다. 다 축복해 줄 거다. 그럼 뭐가 고민이냐? 연봉도 더 높고 환경도 더 좋고 대우도 좋은데 뭐가 고민이냐? 지금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너무 귀하대요. 여기 신우회가 생겼어요.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고충을 나누고 직장에서 애로사항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를 다 듣고 결국 자매의 선택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자매가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옮겼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모임을 신우회를 조직하겠다. 왜냐하면 그 정도 에너지가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게 축복인 줄 모르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구나. 빼앗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생 끝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요. 살심이 들끓어오라요. 그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왜죠? 그들이 죄를 짓는 그 범죄 현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인에게는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는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애써 외면하고 내가 묵혀두고 있는 그 죄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엎어진 물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를 진솔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 없는 예배, 회심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회개 없는 예배, 회심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묵혀있고 오랫동안 내가 외면했던 그 죄, 그 허물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무 버러지 같고, 이번에 선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너무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아직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제 신앙이 좀먹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 신앙이 앞으로 나가고 발목 잡혀 있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